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크신 긍휼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가는 복된 한밤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고 또 때론 저주까지 하시면서 우리로 그 길 가지 못하게 하시려 경고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하게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저녁 시간으로 주님 삼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에 대한 본문입니다. 사실 성경 곳곳에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교회 생활은 오래 하지만 심판에 대한 본문은 세세하게 잘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또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마주한 동시에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또 어떤 문제를 우리가 일으켰을 때 이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구약에서 하나님 회방죄, 신약에서 말하면 성령 회방죄,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표현하잖아요. 과연 그게 어디까지인지 또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심판에 대한 교훈을 한번 잘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은데 세대주의에 대해서 설교했던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국 신학이 세대주의에 굉장히 물들어 있거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 자체를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보다 세대주의자들이 말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구약의 하나님은 징계의 하나님, 그렇죠? 신약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나누어 버리거든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나누어지지 않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구약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접어두고 이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누린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율법의 1.1획도 폐하지 않고 오히려 완전하게 한다 라고 하셨던 말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가장 틀린 말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대조적으로 설명했다라는 거죠. 같은 하나님이고 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때도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가 하나님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였잖아요. 순종하는 것이 완전하게 그 말씀을 이루어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요청하셨거든요. 세대주의 신학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시대마다 다르다는 데까지 해석을 가합니다. 구약 때 다르고 신약 때 다르다. 여러 사람들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을 겪기도 했는데 사실 성경 공부를 조금만 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세대주의에서 벗어날 때가 됐거든요. 근데 세대주의에서 벗어날 때쯤 한국에 들어온 게 번영신학이지 않습니까? 이제 고지론적 신관이, 신학관이 교계의 판을 치면서 또 여러 가지를 흐트려 놓았지만 성경을 한 권 한 권 밟아 나간 사람들은 사실 어떤 신학에 흔들리지 않고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에 주안을 두고 성경을 읽어 나가겠죠. 제가 갑자기 왜 세대주의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느냐면요.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거기 신약에만 국한되지 않고 구약으로 눈을 돌려서 어떤 시도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용되었던 모든 사람들은 선하다라는 해석을 가하려고 해요. 특별히 우리는 이제까지 사사기를 배웠지만 사사기에 나왔던 사사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아요. 본문은 떠나게 삼손이 단 한 번도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거나 목말라서 죽게 되었을 때 말고요. 하나님 그분의 뜻을 구했다거나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자기를 드리기 위해 애를 썼다거나 한 번도 성경에 나온 적이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삼손을 신앙의 용사로 생각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에 사사기에 특별히 나왔던 기드온, 입다, 입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은 되었지만 그죠? 그 사람 각자의 구원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걸 굉장히 선하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거든요. 우리 안에 한번 우리에게로 이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봅시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섬겼다?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헌신했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 레위기 2장 두 번째 단락 설교를 할 때 소제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헌신, 봉사, 흔히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돕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헌신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헌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뉘앙스를 띠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일을 해나갔을 때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인간에게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헌신이 그분의 일을 도와드리는 게 아니죠. 말은 헌신이라고 불러주셨지만 실은 생명도 그분이 주신 것이고 건강도 그분이 주신 것이고 물질도 그분이 주신 것이고 지식도 그분이 주신 것이거든요. 그분이 주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사용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헌신이라고 불러요. 왜 그렇게 부르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헌신이라고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마치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 그분께서 허락하신 것을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그분의 손에 핸들링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통로로 삼아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 그분을 잘 이해하거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일반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면요.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에 보내드렸던 것처럼 어디 자기 목숨을 겨우 구원받아서 그 죽음의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려서 물을 마시고 산 삼손이 적어도 그 샘의 이름을 붙일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붙이는 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엔핫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 자기의 기도빨이다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면요. 마치 그 샘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붙인 사람들처럼 내가 이것을 해냈다. 나의 공로와 나의 입지와 나를 인정해 달라는 이야기가 많은 곳이 교회잖아요. 사실 우리가 한 게 없죠. 그분이 주셔서 이 모든 문제들을 풀 수 있었던 것이고 구원에 참여한 것이고 나도 그분의 손에 의해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아니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항상 그 일을 네가 했다라고 쳐주시는 방법으로 성경을 전개해 나가시죠. 기억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두 번째 나이 늙은 자기 목숨 구하려고 자기 아내를 블레셋 왕에게 팔아먹잖아요. 누이라고 속여서. 두 번째 일을 벌렸으니까 아브라함은 그 밤에 상당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애굽에서 벌렸던 일을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의 위기가 닥치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먹는 수준의 인간이 그 밤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에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날 블레셋 왕의 마음을 두렵게 해서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사라를 구원해 주시죠. 그걸로 끝입니까? 아브라함을 하여금 그냥 안 나가게 하고요. 그 블레셋 왕궁에 있는 집안의 여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오래전에 닫아놓으셨던 태를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블레셋에서 나와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면서 사라한테 이렇게 자랑했겠습니까? 여보, 내 영성이 얼마나 센지 봤지? 내 기도의 힘이 얼마나 센지 확인했지? 이렇게 말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오히려 자기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자기를 통해 또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분만을 성경이 계속 주목해가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 구원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해 가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의 새 생명들이 탄생했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성경이 계속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자기를 주목하면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함께 마음이 합한해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평행선을 걸치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 그분과는 무관한 방법으로 일들이 진행되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마지막 부분에 기왕이면 마지막에 좀 좋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잖아요. 설교가 딱 한 번 기록이 돼 있는데 마태복음 7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삼손이나 사사들이나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구원의 도구로는 사용되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쫓고 겸손하게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익함을 인정하며 나아가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과 무관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 벌어진다라는 거죠. 일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육성으로 정확하게 하신 설교를 담아놓은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마라나타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답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당 끝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5장, 6장, 7장의 설교를 보면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겸손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여러 번 반복을 하시거든요. 생각해보면 구원의 문제가 굉장히 단순하게 해석을 하고 지나가 버리지만 쉽지 않은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고민하게 하는 거죠. 삼손이나 사사들은요, 자기를 통해 하나님의 영이 역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구원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청년부 시간에 그런 표현을 좀 했는데 노아 시절에 살았던 평균 연령들이 사람이 보통 천년, 누르셀라를 보면 천년을 한번 잡읍시다. 그러면 수천 년이 흘러서 노아의 시대까지 있었을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노아 시대 이후로 지금 우리 시대까지 몇천 년이라고 정확하게 잡지는 못하겠지만 한 5천 년 잡고요. 이쪽도 한 5천 년 잡아봅시다. 그러면 인구가 이쪽이 많을까요? 이쪽이 많을까요? 이 수를 다 따질 수는 없겠죠. 근데 대중 수가 어느 정도 많았느냐. 물론 이쪽은 죽지를 않았으니까 아마 인구 분포도가 훨씬 높았겠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창조과학적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금 그 땅 밑에 매장당해 있는 그 원유가 나무 그리고 석탄 생명체들의 유기체라고 하잖아요. XY 염색체가 다 거기에서 출토가 되어서 환경 호르몬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걸 보면요. 생명의 그 유기물들이거든요. 그러면 지상에 살았던 동물과 사람들을 합쳐놓은 거라고 보아요. 이 땅에서 살다가 그날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땅 밑으로 깊이 잠긴 수가 과연 얼마나 많았는가. 지금 몇백 년 동안 꺼내서 쓰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제가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몇 명이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아의 시절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노아 가족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스펙트럼을 세대주의자, 그 세대주의 신학 덕분에 굉장히 넓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복음서에서 빨간 글자로 이렇게 새겨놓고 떠들고 계셔도 예수님의 말에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한 말 한마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끝내버립니다. 아니 실제로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그 오직 믿음으로가 나오기까지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부 다 인간의 죄만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밖에 없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이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아니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그 하나님 그분께 시선을 맞추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애쓰는 것 요청하시는 대로 나아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믿으면 끝난다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의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 더불어 이 사무엘상 2장 서두에 나오고 있는 주인공이 지금 누굽니까? 오늘 저주를 받고 있는 주인공이 누구죠? 엘리입니다. 여러분 엘리가 저주를 받고는 있지만 엘리가 두 가지 한 일에 대해서는 좀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한나가 기도할 때 한나에게 축복했죠. 내가 네 소원을 빈 대로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임해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하나님 그대로 이루시잖아요. 그리고 뒤에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고 난 뒤에도 다시 성전에 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자녀의 복을 얻을 것이다. 엘리의 말이 그대로 임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이라는 걸 성경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엘리는 저주와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여긴 거죠. 왜죠? 엘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실 때는 특별하게 악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녀 잘못 키웠기 때문에. 그럼 성경에 자녀 잘못 키운 사람이 한둘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지금 반대편에 서 있는 사무엘 같은 경우에도 자기 아들들이 사무엘상 8장에 보면 뇌물 받고 굽게 판단을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폐해를 일으키잖아요. 다윗의 아들들은요. 모세의 아들들은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살펴봤잖아요. 그 아론의 계열의 뒤에 사람들 제사장이 벌린 일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럼 그 사람들 다 똑같은 징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도 정확하게 알아요. 2장 25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우리는 율법에 대해 잘 알아요. 그 신약 성경에 성령을 모독하면 안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인자를 거역한 자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가 없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구예요. 성경에 나오는 한마디를 해석하기 위해서 전체 문맥을 다 살펴야 되거든요. 그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없죠. 여호와를 해방하는 죄가 심각하다라는 걸 엘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3장에 보시면 사무엘을 통해서 그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재차 듣게 되었을 때 엘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 말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인정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축복했던 사람인데 왜 오늘 지금 이 지경에 이르러 있는 거죠? 25절 끝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말씀을 대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많이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일단 마음을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만 이런 하나님인가? 아닙니다. 신약의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입니다. 은양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건 성령을 해방했다. 소위 말하는 여호와 해방제거든요. 그럼 지금 뭘 했다고요? 음행하는 자, 이건 떼놓고 그러면 일단 이 음행의 카테고리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리고 뒤에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해서 아니 에서가 배가 고파서 그죠. 자기 동생이 파축하고 장자의 명분 바꾼다고 해서 이게 바꿔질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일단 배가 고프니까 바꾼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대요. 히브리서는. 왜죠? 지금 엘리의 문제나 에서의 문제가 똑같다라는 거죠. 뭡니까? 말씀을 업신여겼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본문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회개할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뜻을 정하신다고 성경이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그분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야. 끝까지 참으실 거야.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언젠가 돌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셔야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다시 그 인생을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찾아가셔서 그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죠? 그때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요. 그런데 유다를 한번 보세요.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애초에 여러 번 예수님을 막으세요.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유다가 자기의 길을 가잖아요. 그러고 나면요. 주님이 유다를 다시 찾아가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은 무한정이 아니에요. 기회를 주실 때 깨어서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나 그 하나님의 벌하심은 사실 성경을 통틀어 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비해서는 제가 볼 때는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쪽이 훨씬 커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99대 1 정도가 돼요. 그런데 1이 있다는 거죠. 1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나오는 지금 홈리와 비누하스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설명을 드린 대로 사단의 자식이다 라고 표현은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세월을 살아오는 여러 기간 내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나 봉사나 그분이 주셔서 그분이 이루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분 앞에서 죽을 만큼 무서운 교만함으로 일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거두시지 않았어요. 그 우리 여기 앉아있잖아요. 지금 다시 그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 하나님 그분께서 이 일들을 진행하셨구나. 예, 저는 하나님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루실 그 구원을 위해서 제가 오늘도 하나님께 다시 시선을 돌립니다. 기회를 주시고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엘리에게는 이제 그 기회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자, 잘 보이지 않는 저주, 잘 보이지 않는 징계, 그것이 구체화되어서 나타나는 구절이 2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아론의 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아론의 집 계열들이 전부 다 대제사장 그룹을 이루잖아요.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표현해뒀는데요. 이건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제도권 안에 제사장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의 직무를 제대로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항상 제도권 밖에 있는 선지자, 예언자들을 들어서 보완책으로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선지자나 예언자가 나타났다는 건 굉장히 그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어서 엘리 집안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 전에 먼저 꾸짖죠. 28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여 내 앞에서 애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을 만큼 그만큼 큰 은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뒤에서 할 얘기지만 여기서 한번 끊고 지나갑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뭘로 부르심을 받았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이 말씀이 똑같이 우리의 심령에 와닿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이렇게 해뒀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발로 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관용어군데 업수히 여긴다 이런 표현이죠. 제사를 멸시한다, 예배를 멸시한다. 두 번째 잘못을 지적하실 때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지금 이걸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계세요. 여기 29절은요,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징계, 저주의 패턴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꾸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패턴, 관용어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두 가지 행동을 우상 숭배적인 행동으로 간주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라서 한참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가족을 중시 여깁니까? 가족이 하나님보다 중요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더 중요하죠.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볼까요? 현대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쪽으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봐야 되겠어요. 가해를 시키잖아, 아이들한테. 가해를 시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어떤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많은 비용들을 충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11조를 못 내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가족을 중시 여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중시 여기는 겁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예를 들 수 있지만 우리가 사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우리 아들들, 우리 가족들을 중시 여기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제사를, 예배를 멸시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때운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레위기 1장에 따라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의 각을 떠서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의 뜻이 계속 쌓여간다면, 예배를 1년에 52번 드린다면 적어도 한 해가 지나면 하나님 그분의 뜻에 부합되는 삶으로 조금 더 옮겨지는 게 정상적이에요. 매주 내 심령의 각을 뜨는 예배를 드렸다면. 그런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곳이 교회거든요. 그럼 오늘 교회 안에서 지금 1번과 2번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자행됩니까? 여러 가지 예를 안 들어도 사실 이게 얼마나 많이 자행되고 있는 일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장례식을 치르러 가야 된다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 장례 치는 걸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형제나 자매나 부모를 나보다 더 귀히 여기면 그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가족들 다 버리라 이 말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은 무엇보다 가정을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세워야 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죠. 하나님 나라에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었는데,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우선시 여겼을 때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엘리가 이처럼 놀라운 저주를 받으니까 정말 엘리가 무슨 일을 했나 궁금해 여기셔야 돼요. 근데 그 일이 별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없으리 여겼다라는 거죠. 30절입니다. 우리 계속 이 부분 읽었죠. 이게 역사서 전체를 보는 안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들은 파괴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맞아요. 일반적인 법칙 아래서는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정해두는 법칙 안에 하나님이 갇혀 계실 이유는 없잖아요. 맞죠? 우리가 신학을 세웠어요. 신학이 왜 나왔는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15세기 르네상스가 발동하면서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재론의 여지를 달지 않았지만 인문학이 발전하면서 학으로서 체계로서의 성경이 필요해서 성경을 축약시켜서 교리의 체계로서 신학이 발전한 거거든요. 신학은 어쩌면 성경의 핵심 주제들만을 뽑아놓은 요약본이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을 온전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이 말하고 있는 바에 하나님을 끄집어들여다가 하나님을 제안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본문이 제안의 선을 넘어섰죠. 영원히 너의 집에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면 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 당신이 한번 영원히 약속을 해놓으시고 나서 어길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은 하겠지만 하나님은 때론 당신의 선택한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리시기도 하시지만 잘못하면 그것들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선택한 사람을 벌 주실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는 원칙을 다시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니까? 사람을 존중히 여기십니까? 31절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집에 내릴 징계를 설명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너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23절은 이제 제사장직을 끊겠다는 거죠.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잘 보세요.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여기까지 한 단락입니다. 제사장직의 단절을 할 것이나 내 단에서 한 사람을 끊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네 눈을 더 아프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한글 뉘앙스를 개역개정에서 잘 못 읽으실 때는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으로 제가 가보시라고 했죠. 무슨 말이냐면요, 음부에서 음부에 누워있는 엘리가 이 자기 제사장 후손들이 싹 다 멸망하고 한 사람만 남은 것을 보게 되게 할 거라 지금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할 때 엘리의 후손인 아비아달 제사장을 이야기해요.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 22장에 다윗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노베 제사장 85명을 다 죽이거든요. 그때 한 명이 살아남아요. 아비아달 제사장.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국을 세울 때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 휘하의 제사장이 됐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아비아달이 나중에 어디에 붙죠? 솔로몬 왕 세울 때 누가 반기를 내어들죠? 아도니아가 반역의 기치를 내어들 때 아도니아 편에 갑자기 아비아달이 들러붙잖아요. 그래서 그 반역이 패하고 나자 아비아달은 폐위가 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버리고 누가 새롭게 제사장이 서죠? 사독이 서는 거죠. 사독 가문이 그전에서 이어져 왔던 아론 가문 계열을, 엘리 가문 계열이 없어져 버리고 사독 가문이 들어서는 것까지 지금 예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두 아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첫 번째 말은 장수하는 사람 없다. 나이가 늙어서 너희 집안에 노인이 없을 거다. 이 말 하나 하고 두 번째는요, 제사장직의 단절. 그러나 한 사람은 끊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 마지막에 다시 끊어버릴 거다. 지금 이 말이고요. 3번에 홈리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다. 지금 그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여러분, 그런데 이 심판의 내용들은요, 구약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동일하게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35절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항상 그 심판의 와중에서도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예표하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누군가 감히 확 오시죠. 아까는 말씀드렸잖아요. 엘리 가문이 망하고 엘리아살이 죽고 나면, 아비아달이 죽고 나면 사독 제사장이 들어서거든요. 물론 이게 외면 표면적으로는 사독 제사장 가문을 이야기하는 것 이기도 해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사독 가문이 제사장으로 들어서서 열왕기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고 지키고 지내게 합니까? 아니죠. 율법이 창고에 처박히잖아요. 말씀이 어디에 갔는가도 모르게 다 자기의 안위와 영화만을 위해서 뛰는 제사장 가문이 변질되어 버리거든요. 사독 계열의 모든 가문 사람들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제사장이요 왕 그분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로서 이 저주와 그리고 징계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 짓죠. 36절입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누굽니까? 아비아달이 나중에 사독에게 찾아와서 구걸하거든요. 다시 제사장직 하나라도 좀 달라 이야기하거든요.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로 선택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엘리가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애를 쓰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했는데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즐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다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4장 10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교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두 아들이 전쟁에서 즉사하고 괴는 빼앗겼죠. 17절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눈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가 벌떡 일어나서 그 참담한 이야기를 듣다가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 메마른 심령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을 그 영혼이 비둔해져 있다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19절입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누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 여인이 죽으면서 지금 막 태어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영광이 없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없다. 근데 사실 한편으로는 정확하게 본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정확하게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건 아니에요. 자기 집안에서 떠난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자기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은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업수이 여겼던 엘리와 그 집안의 최후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무엇 때문에 엘리가 이처럼 혹독한 징계를 받았습니까? 이제 좀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죠.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제 이걸 보셔야 되잖아요. 말씀도 정통했고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나 예배나 모든 걸 다 이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충분히 일을 하셨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겉으로 볼 때 문제가 없어요. 표도 안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분명히 가라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겉으로 보면 서로 몰라요. 제가 가라지인지 다른 사람이 가라지인지. 근데 가라지의 특징이 예수님께서 하나는 말씀하셨죠. 알곡들은 문 밖에 나가서 보통 이제 설교를 듣고 나면 이런 케이스죠. 목사님, 우리 그럼 구원 못 받지 않아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지금 세리와 장기처럼 밖에 나가서 누군가 그런 이야기하고요. 한쪽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뭐라 하든 간에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교회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거든요. 예수님도 가라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프로테지가,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가라지, 제가 저번에도 그렇게 질문해. 가라지가 많을까요? 알곡이 많을까요? 적어도 역사적으로 봐서 노아의 시대를 보고 많은 시대를 보면 가라지 프로테지가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누구도 자기가 가라지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했거든요. 그 아까 열매로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알겠다 할 때 그 열매가 뭐였죠?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다 뭐죠? 겸손하고 다직관이 돼요. 전부 다 겸손이에요. 그게 들어가 보시면 겸손은 어떻게 할 때 맺어지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인 줄 알 때만 맺어지는 거예요. 이 주시는 모든 말씀은 살 수 없는 말씀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이외에는 소망이 없구나. 주님, 저는 더럽고 무익한 종이오니 제게서 떠날 수 없어서 이 말밖에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자, 다시 돌아봅시다. 엘리가 혹독한 징계를 받았던 이유는 관계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관계가 막혀 있었기 때문이죠. 3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하죠. 말씀과 이상.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 그분께서 선지자들에게 계시의 통로로 활용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통해 일하셨어요. 말씀, 이상. 그러니까 아까 엘리 집안에 와서 엘리 집안의 멸망을 선포했던 선지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말만 했을까요? 평상시에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겠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귀를 막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말씀의 암흑기를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스스로가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인데, 그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혈관이 막히는 거죠. 혈관에 피가 잘 통해야지 온몸이 건강하다는 건 우리가 이미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웰빙 했잖아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운동하는 이유도 모든 병이 혈관과 관계가 있거든요. 이게 막히면 인생이 인생으로서 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인생에 있어서 혈관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막히면 끝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말씀의 통로죠. 바꿔 말하면요. 말씀의 통로가 막히면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버려요. 근데 사실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것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이미 죽은 것 그 자체이기 때문에 죽음의 증상들이 삶의 곳곳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다 드러나거든요. 사사시대의 말기의 모습이 혼란 그 자체였잖아요. 사무엘상 서두의 모습이 어둠 그 자체였잖아요.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 불임이라는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시대상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의 증상이 만연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었다? 엘리가 3장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성경은 육체적인 것을 묘사할 때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증거하고 있죠. 말씀의 통로인 엘리 제사장이 눈이 점점 어두워간다. 영적으로 둔감해졌다. 종교인으로서 예식과 제사는 주관할지 몰라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지 오래 되었다 라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이게 제사장만의 문제고 목사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앙을 사는 우리들은 우리가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기능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거고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능인이잖아요. 역할이 다를 뿐이거든요. 주님을 머리로 하는. 자, 그러면요, 우리도 예배는 드리지만 헌신도 하고 봉사는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채로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통로가 막힌 거잖아요. 단지 하나님 그분의 말씀과 이상의 단절이 엘리 대제사장의 영적 무능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말씀 못 듣게 되었다, 이렇게만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럼 제가 한번 다시 질문해 볼게요. 우리는 지금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론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게 목사 탓으로 쉽게 돌리거든요. 천만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게 통할까요? 우리는 역사 이래로 인터넷이라는 최고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디만 들어가면 말씀을, 좋은 말씀이란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시절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가뭄과 기근이 있는 것이 이 시대에. 왜 그렇죠? 이유가 뭐죠? 아니, 교수도 많고 설교도 많고 훈련도 많고 가르침이 넘쳐나는데 왜 말씀에 기갈이 있는 거죠?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 듣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철저하게 부패해 있고 가능성이 없는 존재다. 귀를 닫습니다. 마음이 닦여버립니다. 아니요, 그렇게 설교하면 성도들 마음이 다치고 사람들이 안 오니까 반대로 설교해야 됩니다. 사람은 굉장히 가능성이 있고 당신은 꽤 좋은 사람이고 가능성이 있는데 간혹 실패할 뿐이다. 이 정도로만 설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온통 교회 안에 넘쳐나는 설교의 내용이 뭔지 압니까? How to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상입니다. 지금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당신은 결국은 긍정적 사과 말과 긍정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성공한다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됩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일에 성경을 인용하고 하나님을 들먹거리는 일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주일날 제 간증을 이야기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생이 그냥 상처를 받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구멍이 난 겁니다. 메꿀 수 없어요. 저는 제 인생에 난 구멍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을 벌이시죠? 그리고 앞으로도 더한 일들을 벌이실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좋은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 일하신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끊어진 정신줄을 찾기 위해서 끊어진 다리 힘줄을 찾기 위해서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이 주실 그 구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는 일에 더 이상 고통스럽거나 괴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매일마다 자라나는 이 교만의 문제를 그 예레를 치시기 위해서 약복에서 다시 만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그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사실 교인들은 말은 쉽게 합니다. 마라나타 설교가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주일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가 소망이 없습니다. 십자가 아래 아니 십자가 위에 나를 못 박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내 주권을 이 양에 드려야 됩니다. 듣기 싫은 말입니다.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게 살 길이잖아요. 그죠? 부와 영광과 승리는 기대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헌신과 봉사 소재에서 말했던 사라지는 그런 건 없잖아요. 오히려 내가 세운 업적, 내 공로, 나를 대우해달라. 교회 가운데 그게 훨씬 만연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맺읍시다. 십자가는 그 어떤 경우에도 그것들을 다 거절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내 피를 섞을 수 없잖아요. 십자가의 공로에 내가 세운 공로를 덧입힐 수 없어요. 그분의 희생에 내 조그만 수고를 덧입힐 수 있습니까? 그건 자랑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가 그러고 앉아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지 못하면 우리가 엘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삼손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다른 어느 때보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말씀에 나를 비출 때마다 한 가지밖에 우리에게 남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이구나. 내가 만들어낸 열매는 홈리와 비누하스밖에 없구나. 어찌할꼬 어찌할꼬. 하나님 내 의가 말씀의 통로를 가로막았습니다. 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외에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이외에는 막힌 것을 뚫을 방도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기도합시다. 제가 일전에 한번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저주하고 경고하는 건요. 저주나 경고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이루시고 싶어하는 마음이 하나님은 없으세요. 듣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 오늘도 애를 쓰시고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겸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훈련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한번 혹여 우리 삶 가운데 엘리야 같은 모습이 없지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며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